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에서 규칙 위반으로 퇴학당한 19세 니콜라스 크루즈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어제 수업이 끝날 무렵인 오후 2시 30분경 학교로 난입해 자동소총인 AR-15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학교 밖에서 3명을 사살한 뒤 건물로 들어와 12명을 사살했고 나머지 2명은 병원으로 후송된 뒤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를 아는 학생들은 그가 이상한 행동으로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불안한 10대였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젯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오늘 유엔 제재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화물을 바꿔 싣는 환적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쿠웨이트에서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으로 개선된 남북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절호의 기회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미북 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당사국들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외교적 관여가 시작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단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주역은 유엔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는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과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어젯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의 조기 퇴진을 종용하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각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남아공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퇴 요구는 매우 부당하다며 자신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앞서 남아공의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지난 13일 주마 대통령에게 48시간 내 사퇴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5일 의회에서 불신임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남아공 의회는 오늘 라마포사 부통령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시리아 군사작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격퇴에 집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브뤼셀에서 누레틴 자니클린 터키 국방장관을 만나 이같이 촉구하고 양국 간 폭넓은 군사활동을 지속하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니클리 터키 국방장관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니클리 터키 국방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시리아 민주군에서 쿠르드계 민병대인 인민민주군을 제외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IS 격퇴전을 위해 시리아 민주군의 주축인 인민민주군을 지원하고 있지만 터키는 인민민주군이 쿠르드계 테러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 연계 조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H7N4형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홍콩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어제 성명을 통해 중국 보건부로부터 중국 동부 연안 지역 장수성에 거주하는 68세 여성이 H7N4형 AI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H7N4형 AI가 사람에게서 발견된 것은 세계 최초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죠.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인데요. 하지만 많은 아이가 미래를 꿈꿔보기도 전에 좌절하고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아동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이 오늘 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약 3억 7천만 명이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린이 6명 중 1명이 분쟁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건데 역대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약 75%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어린이의 약 40%가 전쟁 등 분쟁이 벌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프리카가 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 2005년 이후 발생한 여러 분쟁으로 인해서 7만 3천여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보고서는 분쟁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성폭력 등 어린이가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아이들의 집과 학교, 놀이터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1도로 포근한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밤바다에서 1에서 4미터를 일겠고 서해북 밤바다는 0.5에서 1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도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함흥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분쟁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름과 분쟁을 뛰어넘어 평화로운 세상을 상상해보라고 노래하는 존 레논의 Imagine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뇌물수수와 돈세탁 그리고 비선실세가 국정을 어지럽혔다는 여러 의혹 속에서 물러난 건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 이 다케시마 영유권 교육을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고요. 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스키 미케일라 시프린이 미국 대표팀의 다섯 번째 금메달을 수확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군요.
네,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어제 텔레비전 담화를 발표하고 전격 사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therefore come to the decision to resign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with immediate effect.
공화국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나의 소속 정당인 ANC 지도부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충실한 당원으로 남겠다는 제이콥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네. 자, 당 지도부의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물러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 ANC는 최근 주마 대통령의 사임을 종용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이 당대표가 된 뒤로 이런 요구가 더 거세졌는데요. 지난 12일 당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48시간 사임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사임 담화 몇 시간 전까지도 이런 처사가 불공평하다, 누구도 나한테 사임해야 되는 이유를 내놓지 않았다면서 반발했지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 life should be lost in my name and also the ANC.
내 이름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ANC, 이 남아공 집권당이 내 이름으로 분열되면 안 된다는 이 주마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사임을 요구하진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지난 2009년 취임한 주마 전 대통령은 내년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재임 9년 동안 갖가지 추문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위산업 계약을 둘러싼 뇌물수수와 돈세탁을 비롯해서 780여 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취임 전에 친구의 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있었고요. 또한 인도계 재벌인 굽타 일가가 비선 실세로 활동하면서 남아공 국정 요소에 개입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최근에 전국이 크게 혼란해졌습니다.
예.
이런 사유들로 그동안 이 대통령 불신임 투표가 8번이나 있었지만 의회 다수당인 ANC 때문에 계속 부결됐는데요. 최근에는 ANC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당이 대통령한테 자진 사임을 요구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정치가 혼란한 것도 있었지만 국가 경제도 어려워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는데요.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을 진행 중인 이른바 브릭스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마 전 대통령 집권 후에 각종 경제 지표가 빠르게 악화됐는데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가 2011년 8,089달러였다가 2015년에는 5,783달러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나라 빚도 크게 늘어서요. 이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10년 34%였던 게 2015년에 48%가 됐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실업률도 24.9%에서 25.8%로 높아지고요. 빈부격차까지 심해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통계는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입니다.
네.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라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사임을 하는 건데요. 후임은 누가 맡습니까?
남아공 의회가 오늘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라마포사 새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죠?
예, 미 국무부는 어제 관련 성명에서 주마 대통령이 사임한 사실을 알고 있고 남아공의 정치적 사태 진전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반 아라파트 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했던 운동의 영웅이자 남아공의 지도자였던 이번 주마 대통령이 치욕적인 최후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 지침 개정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제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 즉각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앞서 이날 일본의 각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 다케시마, 한국에서 독도라고 부르는 섬이 일본의 영토라고 교육하라는 내용을 담은 학습 지도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반발했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 개정안에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또한 한국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 문무성이 전에도 이 각급 학교에 이 다케시마가 자국의 영토란 내용의 교과 과정 지침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 지도 요령, 즉 교육 지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구체적으로 다케시마 영유권을 명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교육 의무화 작업은 초, 중,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완료된 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각급 학교가 이 학습 지도 요령을 다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이 학습 지도 요령은 이 학교 교육 과정과 이 교육 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학습 지도 요령과 그 해설서, 그리고 실제 교과서의 검정 등 3단계를 통해서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습 지도 요령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고치는데 다른 2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일본 문부성이 개정안을 웹사이트에 고시했다고 했는데, 자, 그럼 앞으로 어떤 단계가 남아 있는 겁니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문부 과학상이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되는데요. 그대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사실 일본의 각급 학교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미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내용을 담은 교과서 검정과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등을 통해서 사실상 다케시마 영유권 교육을 가르쳐 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후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22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본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자, 개정안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이 중국에서는 랴오이더라고 부르는 섬과 이 러시아와는 북방 영토, 이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로 부르는 섬들을 둘러싸고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에는 다케시마와 함께 북방 영토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도 언급하라고 명시해놓고 있는데요. 한편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아예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중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없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번 일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지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과 일본 관계 최근 들어 좀 자주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두 나라는 지난 2015년 한국의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한국 정부는 당시 양국 간의 합의는 인정하지만 이 국민적인 합의가 없었다면서 후속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게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합의라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요. 이 두 나라 관계가 지금 매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이 독도, 이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죠.
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남한과 북한은 태극기나 인공기 대신 이 독도 그리고 다케시마가 표시되지 않은 이 한반도 깃발을 공식 깃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의미가 스포츠에 결부될 것을 우려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와 이 전례에 따르겠다는 게 한국 측 설명인데요. 지난 2000년 이 남북한이 처음 공동 입장했던 호주 시드니 올림픽 때 사용했던 한반도기에서도 이 다케시마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스웨덴과의 경기 때 북한 응원단은 독도 이 다케시마가 그려진 한반도 깃발을 들고 나와서 일본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요. 북한 응원단은 13일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역시 독도 이 다케시마가 그려진 한반도 기를 들고 나왔는데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평창에서 미국 선수단이 연일 금메달 소식을 알려오고 있네요.
네, 미국 여자 스키의 최고봉 린지 본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꼽혀온 미케일라 쉬프린이 오늘 용평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 20초 02로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대회 회전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딴 이래 시프린의 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인데요. 2017-18 시즌 국제 스키연맹 월드컵 종합순위 1위인 시프린은 평창에서의 맹활약이 예상돼 왔습니다.
네, 자, 예상대로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좀 있었다고요.
네, 평창의 날씨가 문제였습니다.
네.
올겨울 한국은 유난히 추운데요. 그 중에서도 춥기로 이름난 강원도 지역은 체감 온도가 섭씨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지는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기온이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연이은 강풍과 기상 악조건 때문에 알파인 스키 경기가 계속 연기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회 일정에 맞춰서 몸 상태를 조절해왔던 야외 종목 선수들은 기량 발휘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프린은 이 기간을 휴식의 기회로 삼으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다고 NBC 스포츠와 ESPN을 비롯한 전문 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미 금메달 하나를 목에 건 시프린 선수, 이번 대회에서 더 많은 메달을 노린다고요?
네, 이 시프린은 미국 대표팀에서 다관왕이 기대되는 몇 안 되는 선수입니다. 오늘 대회전 우승을 시작으로 앞으로 회전, 활강, 슈퍼 대회전, 알파인 복합까지 최다 5관왕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 진행되는 회전에서 우승하면 지난 소치 대회에 이어서 이 종목 올림픽 2연패까지 이루게 됩니다.
예. 자, 최대 5개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는 시프린, 어떤 선수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7년 전인 2011년 16살 나이로 최연소 미국 스키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이듬해 월드컵 회전 종목에서 우승하면서 곧바로 이 종목의 강자로 떠올랐는데요. 2013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연소 우승했고요. 19살 때인 2014년 소치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정상급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월드컵에서 이미 10승을 거두면서 평창올림픽에서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예. 자, 현재까지 미국 대표팀의 성적을 좀 살펴보죠.
예, 개최지 한국 현지 시각으로 오후 10시 현재 미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금메달 수 기준 종합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는 독일인데요. 금메달 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입니다. 2위는 금메달 6개,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인 노르웨이고요. 3위는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인 네덜란드입니다.
네. 자, 개최국인 한국 그리고 북한 선수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대회 초반 성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예. 북한 선수들은 아직까지 메달이 없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숨졌습니다. 연방상원에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1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군요.
네,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에 있는 이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어제 오후에 괴한 한 명이 총을 난사해 지금까지 17명이 숨졌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난 곳은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시에서 북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현재 이 상태가 위급한 부상자가 있어서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저 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어제 수업 종료 직전인 오후 2시 4시 40분경부터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용의자가 학교 건물 밖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다는데요. 예, 용의자는 이어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복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향해 마구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망자 가운데 12명은 건물 안에서 그리고 3명이 학교 건물 밖에서 발견됐고요. 나머지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네. 자, 범행에 사용된 총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자동 소총이죠. AR-15 소총입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이 소총 가운데 대표적인 소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의자가 범행 당시 다수의 탄창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신고를 받은 경찰과 보안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학교 주변을 포위하고 학생들을 긴급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예, 이 총을 쏜 사람은 잡혔는지 신원은 밝혀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잡혔습니다. 이 경찰은 이 파크랜드시 근처 코랄 스프링스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브로드 카운티의 스콧 이스라엘 경찰국장은 용의자가 니콜라스 크루즈라고 밝혔습니다.
He's 19 years old. He was born in 1998 in September. He was a former student of Douglas High School.
네, 용의자가 올해 19세로 사건이 난 이 더글라스 고등학교에 다녔다는 겁니다. 용의자가 이 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퇴학당 구체적인 이유는 모른다고 이스라엘 국장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곧 사법당국으로 압송됐습니다.
예, 범행 동기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이스라엘 국장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이 용의자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 계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already began to dissect his websites and the things that social media that he was on and some of the things.
네, 이스라엘 국정은 용의자가 SNS에 이상한 내용을 올려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를 알고 있는 한 교사는 언론에 이 크루즈가 아주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교 당국이 그의 행동을 우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용의자가 이 자동 소총을 썼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총기를 확보했는지 궁금한데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총은 이 크루즈 소유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의 부모는 모두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친구 가족하고 함께 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족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어제 언론에 이 크루즈가 평소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면서 이 범행에 쓴 총도 이 잠금 장치가 달린 상자에 보관했었고 이 열쇠는 용의자가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또다시 또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이렇게 일어났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에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 학교에서는 누구나 안전함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빌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도 학교 관계자들을 접촉한 다음에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 조직인 에브리타운 포건 세이프티 집계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 미 전역 학교에서 모두 17건의 총기 관련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단순 사고라든지 자살 시도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총을 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지난 작년 10월 1일이죠. 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서 모두 59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사상자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사건이었죠. 또 11월 5일에는 이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당시 26명이 숨졌습니다. 근데 두 사건 모두 범행 동기가 미국에 빠져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연방 상원이 포괄적인 이민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자, 어제 초당적인 법안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공화 두 당의 이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입니다. 법안 이름이 이민 보완과 기회 법안입니다. 공화당 상원의 수잔 콜린스 의원, 린지 그레이엄 의원, 무소속의 앵거스 퀵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조 맨친, 팀 케인 의원 등이 발의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눈에 띄는 게요, 이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드리머라 그러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말하죠.
네, 그리고 이 청년들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다카고요.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없애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중도파 위원들이 선보인 법안은 이 드리머들에게 장차 미국 시민권을 주는 길을 열어주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 다카 문제를 포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항목에는 국경 장벽 건설, 영주권 추첨제 폐지, 그리고 가족 이민 제한 등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도파들의 법안에 이 항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법안은 국경 장벽 건설하고 국경 보안 강화에 앞으로 10년 동안 250억 달러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250억 달러를 배정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이 중도파 위원들 법안에는 이걸 10년에 걸쳐서 나눠 쓰겠다는 겁니다. 또 영주권 추첨제, 이 비자 로또리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이 가족 이민도 제한을 하긴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 배우자하고 자녀만 미국에 데려오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성명을 냈는데요. 이 백악관 자신이 제시했던 이네 가지 항목이 들어가지 않은 법안은 거부해달라고 상원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민개혁을 위한 초당기 처방에 반대한다면서 이 찰스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양보를 많이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네 가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슬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안전과 성공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항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이제 공화당 존 맥케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나왔는데요. 이 법안은 이 드리머를 구제하고요.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국경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규제하는 법안도 선보였습니다.
뭐 이런저런 법안이 나왔는데요. 이민개혁 법안은 뭐 어떤 방안이든지 이 상원의 독특한 규정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죠.
물론입니다. 이 상원에는 의사방해, 필리버스터가 있어서요. 이 다수당인 공화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60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 쪽 표가 없으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예. 참고로 연방 상원 의석이요. 현재 공화당 51석,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1월 물가 상승률이 공개됐군요.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사나 노동통계국이 어제 발표했는데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달보다 0.5%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2개월 물가 상승률, 즉 지난해 1월과 비교한 CPI 상승률은 2.1%를 기록했습니다.
네. 원래 예상치는 얼마였습니까?
네, 1월 예상치는 0.3%였고요. 1년 전망치가 1.9%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품목별로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네, 에너지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3% 상승해서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특히 휘발유가 5.7% 올랐고요. 퓨얼 오일, 연료유가 9.5%나 상승해서 눈길을 끕니다. 그런가 하면 식료품 물가지수가 0.2% 상승했는데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지수는 전달인 2016년 12월과 비교해서 0.3%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네, 한국에서는 소비자 가격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어 약자로 CPI로 표기하죠. 이 CPI는 일정 시기 대표 품목들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그 변동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이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여럿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CPI가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매달 발표되는 이 CPI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바로 이 국내 소비가 차지하죠.
맞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 근간이 바로 국내 소비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당국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 CPI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CPI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거나 또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1월에 이 CPI 지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요. 생각보다 가파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경제 좀 나쁜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요. 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은 문제가 되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미국 중앙은행이죠. 이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이 바로 2%대입니다. 그러니까 1월 수치가 목표세에 들어간 셈인데요.
그렇네요.
사실 이 연 2.1% 상승이라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준은 그간 이 미국의 물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아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네, 이 물가 상승률이 약세인 건 또 뭐가 문제입니까?
네, 미국 경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물가가 충분하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1월 물가 상승률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연인에게 사랑의 안식처를 찾아 함께 날아가자고 노래합니다. 존 덴버와 올리비아 뉴튼이 부르는 Fly Away 들어보시죠.
All of her days have gone soft and cloudy. All of her dreams have gone dry. All of her nights have gone sad and shady. She's getting ready to fly. Fly away. Fly away. Life in the city can make you crazy. The sounds of the sand and the sea.
I love the sea.
Life in a high rise can make you hungry. The things that you can't even see. children playing. She's looking for signs of the spring. She listens for laughter and sounds of dancing. She listens for any old thing. Fly awa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분열 위기에 놓인 국가를 통일하고 노예 해방이라는 위협을 남긴 제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위대한 업적 때문에 링컨은 역대 미국 대통령 인기조사에서도 거의 항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국의 아버지인 워싱턴과 함께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죠. 자, 그러면 이 링컨의 출생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에이브라함 링컨은 1809년 2월 19일 미국 중부지방인 켄터키주 하딘 카운티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켄터키는 미국 동중부 지방으로 면적이 10만 4천 제곱킬로미터, 남한 전체 면적보다 조금 넓은데요.
네.
예, 지금도 인구는 450만에 불과한 비교적 농업지역입니다.
네. 자, 그런데 태어날 때 링컨의 가정 형편은 어땠습니까?
매우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예.
태어난 집도 작은 통나무 집이었고요. 아버지는 토마스 링컨, 어머니는 낸시 행크스 링컨이었습니다. 숲을 일궈서 농사를 짓고 벌목으로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었죠.
자, 그러다가 좀 더 북쪽인 인디애나주 페리 카운티로 이사를 갔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생활은 그렇게 나아지질 못했습니다. 거기다 불행하게도 링컨이 아직 9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어머니가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이 아직 어린데 누가 그를 보살폈을까요?
누나가 있었는데요. 세라라고요. 이 엄마 역할을 했죠.
예.
세라는 아버지가 재혼을 할 때까지 그렇게 링컨을 돌봐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랑 재혼을 했습니까?
낸시라는 여성인데요. 평소에도 서로 잘 아는 동네 여성이었습니다. 링컨의 새엄마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따뜻하게 돌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링컨은 이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가본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식 학교 교육은 전혀 받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무엇을 배우려는 열의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지만요. 거기에 필요한 지식 모두 독학이었고요. 또 책은 전부 빌려서 읽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특히 좋아한 책이 이솝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예.
또 순례자의 전쟁이라든지 로빈슨 크루소, 또 조지 워싱턴의 전기, 또 미국 건국에 이바지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그리고 성경 이런 책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링컨은 연설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재주를 익혔을까요?
그의 부친 토마스는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요. 말을 참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링컨은 이 훌륭한 이야기꾼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항상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네.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히 말하는 재주를 익히게 됐죠.
자, 그런데 링컨이 좋아하던 또 한 사람, 이 누나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이 누나 사라가 인디애나에서 아론 그릭스비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불과 17개월 만에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습니다.
네.
이 누나의 나이가 불과 21살 때였는데요. 링컨은 그동안 너무나 좋아했던 이 누나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자, 링컨이 22살 때 가족은 일리노이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일리노이주 어떤 곳인가요?
일리노이주는 인디애나의 서쪽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일리노이주에서 여러 해 산 적이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어떤가요?
그야말로 광활한 대지입니다.
예.
면적이 약 15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옥수수 콩밭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런 농업지죠.
네. 자, 그런데 링컨은 그때 나이가 22살, 독립해서 살아야 할 때가 됐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링컨은 그야말로 온갖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누를 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도 했고요. 우체국 일도 하고 가게 점원, 토지 측량, 장작을 패는 일, 심지어 프로 레슬링까지도 했다고 해요.
네. 자, 그리고 링컨은 정직한 사람으로도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Honest Lincoln, 즉 정직한 링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맞습니다. 링컨은 조그만 사업도 했는데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정직하기만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많이 힘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정치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링컨은 독학으로 열심히 법을 공부해서요.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죠. 1832년에 처음으로 일리노이 주 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해, 즉 1834년에 일리노이 주 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 하원 의원직은 몇 차례 연임을 했죠.
네. 연방 하원에는 언제 지출했을까요?
1845년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죠. 그때가 37살. 하원의원 임기는 2년인데요. 지금도 2년입니다.
네.
초선만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리노이 주 수도인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네,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해보죠. 부인 메리 토드 여사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메리 토드 집안은 켄터키주의 렉싱턴에서 노예를 소유한 부호 집안이었습니다. 아, 메리의 언니가 그때 스프링필드에 살았는데요. 언니네 집에 놀러 온 그녀를 만나게 됐죠.
예.
이들은 1839년 12월에 약혼을 했고요. 1842년 11월 4일에 메리의 언니 저택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링컨은 연방 상원 진출도 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858년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 노련한 정치가가 더글러스라는 현역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원과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선거 쟁점이 노예제도였습니다.
예.
예, 링컨은 노예제도로 대립하던 미국인의 단결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질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결과는 더글러스 상원의원의 재선 승리, 링컨은 떨어졌죠.
자, 링컨은 패했지만 이 더글러스와의 논쟁 때 노예제도를 악의 제도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링컨은 사람들에게 이 노예제도 반대론자란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통령 후보는 하니발 햄린이었습니다.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 후보와 공화당의 에이브라함 링컨 후보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더글러스 후보가 바로 일리노이주에서 상원의원 선거에서 대결한 후보였는데 결국 그가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링컨은 떨어졌었죠.
네. 자, 그런데 미국의 노예 제도가 왜 그처럼 심각한 쟁점이었을까요?
미국에는 16세기부터 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밀무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들 노예는 노동 집약적인 대규모 농장, 즉 목화, 담배 등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 노예를 이용한 농장주들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죠. 이들 대농장주들은 주로 남부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 무역 자체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죠.
예.
이 반면에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해 있어서요. 비인도적인 노예제에 반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남부는 노예제 폐지가 곧 자기들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차라리 독립을 해서라도 노예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이 50개 주로 구성돼 있지만 당시는 몇 개였고 또 그 지지 판도는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주가 33개였는데요. 그중에 노예제를 주장하는 주가 15개, 주로 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 반대가 18개 주, 주로 동북부에 있었죠.
네. 자, 그리고 결국 노예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에이브라함 링컨이 1860년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죠.
대통령에 취임한 링컨에게는 정말 큰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예제를 고집하는 남부의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해서 다른 나라를 수립하려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이 연방제 헌법이 위기를 맞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때 당시로서는 전쟁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링컨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남부 7개 주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연방 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지요.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에이브라함 링컨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먹고 싶다. 아, 떡볶이 먹고 싶어 죽겠어. 이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이 표현은 무엇을 하고 싶어 죽겠어 라는 뜻인데요.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을 때, 좋아하는 일을 기다릴 때 또는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I'm dying to see my friend. I haven't seen her in 2 years. 친구가 보고 싶어 죽겠어. 안 본 지 2년이나 됐어. I'm dying to get some sleep. 내게 잠이 절실히 필요해. I'm dying to find out if I got the job. 그 직장 취직됐는지 알고 싶어 죽겠어. We were dying to stretch after the long flight. 오랜 비행 후 우리는 몸 풀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어.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오늘은 dying to do somethin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행복을 빌면서도 서로 사랑했던 지난 추억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Someone Like You, 당신과 같은 사람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heard that you're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I heard that your dreams came true, guess she gave you things I didn't give to you. From the light.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6년 2월 15일 오늘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ENIAC이 탄생됐습니다.
Are people becoming obsolete? A giant electronic brain has started cogitating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미국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 시 탄도 계산을 해줄 고성능의 전자 계산기를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 프레스터 에커트와 존 모클리 교수팀에게 컴퓨터 개발을 맡기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 3년여의 연구 끝에 마침내 1946년 오늘 무게 28톤에 길이가 25m나 되는 최초의 컴퓨터 ENIAC을 개발하게 됩니다. ENIAC은 200여 명의 사람이 7시간이나 매달려야 할 만큼 복잡한 탄도 계산을 단 3초 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NIAC은 가동할 때 엄청난 전력을 소비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ENIAC은 약 9년여에 걸쳐 군사 관련 업무와 복잡한 계산 등에 이용되다가 이후 1955년 ENIAC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ENIAC은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1989년 2월 15일 오늘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로써 9년 2개월에 걸친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내전 개입은 마침내 그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개입하게 된 것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8년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세력이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자 소련은 그 이듬해인 1979년 내전으로 혼란한 아프간을 평정한다는 명목 아래 아프간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프간 민중의 반외세 감정에 불을 붙였고 소련은 이슬람 세력을 중심으로 한 끝없는 대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군사력만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 했던 소련은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1988년 제네바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마침내 1989년 오늘 소련은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9년 동안의 승산 없는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3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